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 관련해 이번 주 미국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은 이를 매우 흥미롭게 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내일 이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브리핑에서 케일리 베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안 통과 시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면서 앞으로 홍콩이 금융중심지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중국 정부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후추탄을 발사해 해산시켰습니다. 홍콩 경찰은 오늘 시내 중심에 위치한 입법회 건물 주변에 전경대를 배치해 시위대 제지에 나섰으며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 위협에 분노한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검은 옷을 입고 펼친 우산 아래 얼굴을 숨긴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로 많은 상점과 은행, 사무실이 일찍 문을 닫았고 경찰이 수십 명을 검거해 인도에 앉힌 뒤 수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조안을 개인뿐 아니라 조직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방침이 금융중심지 홍콩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문을 닫았던 뉴욕 증권거래소가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어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거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리면서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객장 출입은 통상 인원의 4분의 1만 허용되며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출입에 앞서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 이상 오른 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미국 50개 주에서 부분 또는 전면적인 경제 재가동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환자는 16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관련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트위터는 어제 우표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아래에 파란색 느낌표를 달며 이 내용이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월 미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표 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며 우편함은 털리고 투표 용지는 위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달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올린 트위터와 관련해 경고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는 이 방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용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남미 최대 항공사 라탐 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타격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칠레에 본사를 둔 라탐 항공그룹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 챕터 11을 근거로 칠레와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의 자회사들과 함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전투기 두 대가 동지중해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군 초계기에 위협 비행을 펼쳤다고 미 해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해군 육함대는 이날 발생한 사건이 약 65분 동안 지속됐으며 미 해군 소속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의 양날개에 동시에 근접하는 등 교정 능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조종사들의 불필요한 행동은 우수한 항공술과 국제비행규칙과 일관되지 않아 두 항공기의 비행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동안 나타난 특정 현상 중에 하나는 미국의 주요 범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경찰관 출신인 필립 스틴슨 응용범죄학 교수는 거리 범죄와 인간 행동의 역학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범죄에는 가해자와 희생자, 기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에만 머물면서 잠재적 피해 대상과 범죄 기회가 사라졌고요.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수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시카고 경찰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퍼진 지역 중 한 곳인 시카고의 체포율은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첫 달에 73%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여러 도시 살인율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올랐습니다. 범죄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문 닫은 상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자동차 절도를 하는 사건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인구학적으로 가장 폭력적인 세대로 알려진 젊은이들은 일부 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범죄를 목격할 사람도 적고 경찰이 개입할 가능성도 작으니 자신감을 보인다는 겁니다. 과거 스페인 독감 때도 범죄율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범죄율이 이전 수준으로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명문 주립대학교인 텍사스 A&M 대학교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0도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남부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린 후 차차 맑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2도, 신의주 13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2도에서 21도, 함흥 13도에서 24도,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리 래닝의 노래죠. 지금 난 당신이 사는 길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들어보시죠.
there's nowhere else on earth that I would rather be. Let the time go b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에서 국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포로 수백 명을 추가로 석방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27일에 또다시 시위가 벌어졌군요.
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내 중심가 등 여러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국가법 제정 반대, 홍콩 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위대가 계획했던 시위 장소는 입법회 주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콩 국회 격인 입법회에서 27일 이 국가법에 대한 2차 심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에 앞서 야권 등 시민단체들은 2차 심의가 있는 27일에 입법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소가 변경된 건가요?
네, 홍콩 경찰이 입법회의 건물 주변에 물대포 등을 배치하고 시위대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도 강화해서 진입이 어렵게 되자 이 시위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시위대는 홍콩의 금융 중심지인 센트럴 시티, 또 최대 번화가인 코즈웨이 베이, 치안 등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 시위대는 왜 국가법 제정을 반대하는 건가요?
네, 이 법안은 지난해에 발의됐는데요.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의 행진곡을 조롱하거나 풍자하고 왜곡해서 연주하는 등 모욕할 경우에 징역 3년형과 6천 달러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 국가법이 홍콩의 민주화 자치를 침해하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고요?
네, 앞서 홍콩 경찰 당국은 어떠한 불법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진압을 예고했는데요.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서 후추탄 등을 쏘면서 진압에 나섰고요. 시위대는 욕설과 항의로 경찰에 맞섰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서 벽돌과 유리병 등을 던지면서 저항했는데요. 미국 CNN은 당국이 300명가량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까?
네, 홍콩 정부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모임은 8명을 넘지 말아야 하고요. 8명이 넘으면 1.5m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런 규제를 위반한 불법 집회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홍콩에서 불고 있는 이 반중국 정서를 뿌리 뽑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에서는 이보다 더 비중 있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죠?
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전인대는 중국 최대 정치기구로 정부의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하고 주요 법안 등을 의결하는데요. 올해 전인대에 상정된 안건 중에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홍콩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인대 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네, 28일로 폐막합니다. 보통 폐막일에 정부가 상정한 안건들을 표결에 붙이는데요. 전인대 전체 회의 표결은 의례적인 걸로 지금까지 전인대 회의에서 정부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홍콩 보안법의 초안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로 굳혀져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홍콩 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요한 입법 임무를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면서 보안법 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이 최근에 더 깊어지는 양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건 중국이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중으로 미국에 조처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처라고 말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들을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는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미국 정부는 지난 1992년에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서 관세, 투자, 무역 등의 부문에서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홍콩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제정된 홍콩 인권법에 의거해서 이 특별 대우 박탈 가능성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특별 보장 유지를 검토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반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고 홍콩의 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은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면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개입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살펴볼까요?
네, 27일로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이제 5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각급 학교들이 다 등교 수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먼저 등교를 시작했고요. 27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면서 전국 500여 곳 학교가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한국은 각급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인 방역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건가요?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27일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49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대규모 물류 배달 창고에서 집단 발생했는데요. 전체 40명의 확진자 중에 39명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통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조처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요?
네, 브라질 확진자 수가 27일 현재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전날보다 1,000명 이상 더 늘어서 2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의 일일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군요.
네, 닷새째 사망자 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요. 확진자 수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멕시코도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멕시코는 하루 사이에 3,4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처럼 멕시코도 지금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규제 완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26일 기자들에게 지금 정부 자문위원들과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제약과 여행 등 관련 조치에 대해서 발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상황 한번 살펴보죠.
네, 인도는 27일 6천 건 이상의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1일 하루 최대 기록입니다. 현재 인도의 누적 확진자는 15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13억 인도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미비한 의료시설과 사회 구조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또 탈레반 포로들을 석방했군요.
네, 아프간 정부가 26일 수백 명의 포로를 석방했다고 AP통신 등 여러 언론이 전했습니다. 자비드 파이살 아프간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앞서 이날 탈레반 포로 900명을 석방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석방 인원이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을 근거로 한 이슬람 무장 조직입니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최근에 잠시 휴전했죠?
네, 이슬람 축일인 이드 알피트르를 맞아서 24일부터 26일까지 휴전하기로 하게 했는데요. 아프간 정부는 이 기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휴전 합의가 지켜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휴전 마지막 날에 탈레반 포로를 대거 석방하는군요.
네, 아프간 정부는 전날인 25일에도 탈레반 포로 100명을 석방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 수도 카불 북쪽에 있는 바그람에서 풀려났는데요. 파이잘 대변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이는 휴전 연장과 직접 협상 즉각 개시 등 아프간 평화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선의의 표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이 지난 2월에 서명한 평화 합의에 포로들을 석방한다는 구절이 있었죠.
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직접 협상 전 단계로 탈레반 포로 5천여 명 그리고 아프간 정부군 포로 1천여 명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프간 평화 합의에는 또 아프간 주둔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양측이 몇 명이나 상대방 포로들을 석방했습니까?
네, 아프간 국가안보위원회 측에 따르면 4월 초일에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 포로 1,100명을 석방했고요. 탈레반 측은 아프간 군경과 관리 등 245명을 풀어줬습니다.
대규모 포로 석방으로 최근 정체됐던 아프간 평화협상에 물꼬가 트일까요?
예, 아슈라프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는 직접 협상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선행 조처를 요구했는데요. 잘메이 할릴자드 미국 아프간 특사는 이제 다른 긍정적인 조처가 따라야 한다면서 합의에 따라 나머지 포로들을 석방하고 폭력 사태를 방지하고 직접 협상 일자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휴전을 환영하지만 풀려난 탈레반 포로들이 전장으로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탈레반과 협상에 나서야 할 아프간 정부 쪽의 사정이 복잡했었는데요. 최근에 돌파구가 열렸죠?
네, 지난해 치른 대선 결과에 야당 후보인 압둘라 전 최고 행정관이 불복하면서 아프간 정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과의 협상도 진척이 없었는데요. 지난 5월 17일 가니 총리 측이 압둘라 전 최고 행정관과 권력을 분점하기로 합의하면서 아프간 정국이 수습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정부는 이제 탈레반과의 직접 협상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미군이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약 12,000명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아프간 정부군을 유지하는 데 매년 40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평화 합의에 서명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국토 가운데 절반가량을 장악하고 있고요. 평화 합의에 서명한 후에도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존 래클리프 신임 국가정보국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6일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코로나 위험 수감자들의 석방을 허용했고요.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민국 업무가 차질 빚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새 디애나의 국가정보 국장에 취임했군요.
네, 존 래클리프 신임 국가정보 국장이 26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식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서식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8월 초부터 9개월 이상 이어진 국장 직무 대행 체제가 끝났습니다.
우선 DNI 국가정보국장이 어떤 직책인가요?
예, 미국의 정보 관련 기구들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이 중앙정보국 CIA나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 같이 이 연방정부의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총 17개가 있는데요. 이들 조직의 업무와 기능을 이 국가정보국장이 조율하는 겁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 정보기관들을 종합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5년에 이 D&I 직책이 신설됐는데요. 래클리프 국장이 제6대 수장입니다.
제6대 존 래클리프 D&I 국가정보 국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연방 검사를 지낸 법률가고요. 이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예, 텍사스 제4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3선을 했는데요.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정보위, 법사위, 윤리위에서 활동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이 사이버안보, 인프라보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는데요. 이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신분으로 지난주에 상원에서 결국 인준을 받았습니다.
상원 인준 과정은 어땠습니까?
예,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인준 찬성이 49표, 반대가 44표 각각 나왔는데요. 이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을 하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 투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소속당 입장에 따라 표가 갈린 것은 D&I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전임 댄 코츠 국장 인준 때는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래클리프 국장 인준에 반대한 이유는 뭘까요?
정보 분야 경험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번 철회했다가 지난 2월에 재지명을 한 건데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은 래클리프 국장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작년 8월 첫 지명 이후에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전문가가 아닌데 D&I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이 전임 국장들은 대개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인데요. 래클리프 국장은 이 연방검찰에서 이 대테러 업무를 수행했던 것 외에는 정보를 다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충성파인 래클리프 국장을 통해서 정보기관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러시아 추문 그리고 우크라이나 추문 같이 이 정치적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이 래클리프 국장이 치밀하게 법리를 따져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대통령 탄핵조사 첫 공개 청문회에서 강하게 증인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 래클리프 국장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거 자신의 의정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알고 있고 또 정보기관들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알고 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에 초점을 맞춰서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D&I에서 직무대행체제가 9개월 동안 이어져 온 겁니까?
예, 전임 댄 코츠 국장이 핵심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다 작년 8월에 사임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 반면에 이 코츠 전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공영방송 NPR이 당시 해설했습니다. 이 사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래클리프 신임 국장을 지명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험 부족 논란이 계속됐던 건데요. 그동안 조셉 맥와이어 또 리처드 그레넬 직무 대행이 차례로 자리를 맡아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코로나 위험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열었군요.
네, 연방대법원이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험에 처한 수감자들의 이감이나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긴급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같은 결정이 법무부 교정당국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판단인데요. 당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과정을 살펴볼까요?
네,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엘튼 연방교도소 수감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곳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큰 사람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시키거나 가석방하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난 4월에 연방판사가 연방법무부 산하 교정국에 명령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각지의 교정시설에서 비슷한 문제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결정은 다른 관련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측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오하이오주 교도소에 내린 4월 명령에만 이번 결정이 한정이 되고요. 또 다른 법원 결정이 나오거나 이 다른 지역의 교도소 운영 상황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해당 교도소의 상황이 어떻길래 법원 명령이 나왔던 건가요?
예,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사망자 9명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수감자 162명과 직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측이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을 시급하게 가택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이감 또는 가석방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작업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방역작업이 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교도소 현장 사정상 이 개인 간 6피트, 약 1m 80cm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다고 ACLU 측이 밝혔는데요. 이곳의 전체 수감자가 2,4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150명 정도씩 나눠서 한정된 공간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점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전역의 코로나 통계 짚어보죠.
네, 27일 오전 현재 전체 확진자 수는 169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하루 2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 중에 사망자 수는 9만 9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치들은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인데요. 이미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집계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생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희생된 셈인데요.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시 전체 인구가 약 1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것은 미국 근대사의 유례가 드물다고 주요 언론이 짚고 있습니다.
미국 근대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사건에 어떤 게 있었나요?
주요 전쟁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인 사망자 수가 약 11만 6천 명 정도였고요. 2차 대전 때는 40만 5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약 3만 6천 명, 베트남전쟁에서 5만 8천 명의 미국인이 희생됐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이민국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네, 이 시민권과 비자, 또 난민과 망명신청 업무를 관장하는 연방이민국이 대면 업무를 중단하면서 관련 수속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지난 3월 18일부로 대면 업무를 중단했고요. 6월 3일까지 중단 조치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민국이 대면 업무로 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절차와 지문 채취 절차 등을 다 마치고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시민권 선서식인데요. 이걸 못해서 이 수주에서 수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걸 가상 서비스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시민권 선서는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법적으로 힘든 문제라고 합니다. 이 시민권 선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직접적으로 하도록 연방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시민권 선서식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같은 절차도 가상적으로는 좀 처리하기가 힘든 업무입니다. 이민국 측은 편의성을 위해서 연방법이 명시하는 바를 무시하기는 또 힘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법이 시민권 선서식에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직접 대면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내린다면 가상으로도 시민권 선서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건 안전 등을 이유로 이민 대한 규정을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면 업무가 중단되면서 시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민국 측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민국이 지금 재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민국 측은 지난주 의회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비상기금을 요청했습니다. 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민국은 각종 이민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예산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는 약 725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대면 업무가 중단되면서 이 수수료 수입이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민권 선서식은 아예 열리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지난주 약 30명이 참가하는 선서식이 이민국 건물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 요크에서는 한 번에 약 6명씩 입장해서 선서를 하는 방식을 지난주에 새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시민권 선서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네, 정확히 몇 명이 되는지 이민국 측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권단체들은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민권 선서식을 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당초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월 중에 1만 명이 참가하는 선서식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 재개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도 있다고요?
네. 이 민권단체들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민권 선서를 못하게 하는 것은 투표권 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해야 각종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주에서 지금 11월 선거에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해외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백악관에 서한을 원했는데요. 이 OPT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PT 프로그램이 뭔가요?
네,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학생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 그리고 과학 분야의 경우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해당 의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외국 학생들이 학업 후에 미국에 남아 일자리를 차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이 OPT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한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데요. 전 세계는 미국 대선 때마다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미국 부통령 다섯 번째 시간으로 20세기 미국 부통령들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부통령 없이 20세기를 시작했습니다. 1899년 게릿 호바트 부통령이 사망한 뒤 부통령직이 공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 누구도 부통령이 없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인들은 1900년에 당선된 다음 부통령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카우보이이자 학자이며 박물학자로 다양한 생각과 운동에 열정을 가졌던 시어도 루스벨트 부통령이었습니다. The great fundamental issue now before our people can be taken. 루스벨트 부통령은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대통령직을 이어받았고 1904년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유고로 백악관 주인이 된 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루스벨트 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부통령 이후 미국 부통령의 역할은 점점 커졌습니다.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주로 당 지도부가 선택했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파벌의 후보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도 루스벨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그리고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 지명 결과에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허버트 후보 대통령과 찰스 커티스 부통령은 각각 취임사에서 상대방을 언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들어 대공황과 냉전 시기 사이 연방정부는 미국인들 삶에서 더큰 존재가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통령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But even if we pass this bill, the battle will not be over. What happened in Selma is part of a far larger movement which reaches into every section.
이 기간 연방 하원 의장을 지낸 존 가너, 상원 다수당 대표 출신인 엘번 바클리, 린든 존슨 같은 이들이 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20세기에 눈에 띄는 다른 부통령들로는 상원의원 출신이었던 해리 트루먼, 리처드 닉슨, 허버트 험프리, 월터 먼데일, 그리고 엘고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 하원의원과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냈던 조지 HW 부시 부통령도 있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부통령 다섯 번째 시간으로 20세기 미국 부통령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세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들려드립니다. 그녀가 날 사랑했을 때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순간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하네요. 함께 듣고 오시죠.
Somebody loved me, everything was beautiful. Every hour we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And when she was sad, I was there to dry her tears. And when she was happy, so was I. When she Somebody loved me, everything was beautiful. Every hour we spent together lives within my heart. When sh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명문주립대학교인 텍사스 A&M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텍사스주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립대학교입니다. 1876년에 개교했는데요.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들인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의 중간에 있는 칼리지 스테이션이란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 A&M 대학교는 5,200에이커, 21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부지를 가진 미국에서 캠퍼스가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고요. 조지 H.W. 부시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이 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칼리지 스테이션 외에도 텍사스 남동부 갤버스턴 섬 그리고 카타르 등의 분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A&M 대학교라는 학교 이름에 있는 영어 A와 M이 무슨 뜻인지 얼핏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 학교 입학처장인 크리스 리드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Texas A&M Agricultural and Mechanical eventually over time got shortened and agricultural became
네, A와 M은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al의 A 그리고 기계 mechanical의 M을 의미한다는데요. 학교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 of Texas라고 불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Texas A&M으로 줄여 부르게 됐다고 하네요. 텍사스 A&M 대학교 캠퍼스는 흔히 애기랜드라고 불리고요. 텍사스 A&M 학생들은 애기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요. 이 애기스 역시 애그리컬처럴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게 줄곧 이어져 온 거라고 하네요.
Welcome to Aggieland. You'll hear that quite a bit around here. That's because for us, being an Aggie is more than just where you go to school.
텍사스 농공대학으로 출발한 텍사스 A&M 대학교는 오늘날 학부에만도 130개가 넘는 전공과목을 갖춘 종합대학교로 성장했습니다. 2019 가을학기에 등록한 학생만도 6만 9천 명에 달하는 초대형 학교인데요. 남학생은 약 53%, 여학생은 47%로 남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백인 학생이 약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남미계가 22%, 아시아계 8%, 흑인 학생의 비율은 3%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교수 한 명당 학생은 20명 꼴이고요. 학생 수 20명 미만인 강의가 21% 정도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20 전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는 공동 70위를 차지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학문은 이공계통이라는데요.
As a general rule, about 1 in 3 students is involved in engineering in some way, shape, or form. But other popular majors are business, biomedical sciences.
Texas A&M은 특히 공학 관련 전공이 인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의학, 석유공학, 생명공학 분야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리드 씨는 소개하네요. 텍사스 A&M 대학교는 이밖에 경영학과 생물의학, 시각 디자인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 A&M 대학교가 찾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We're always looking for a student who we know is coming in prepared to work at a rigorous institution. And so, you know, that academic preparedness is going to be a big deal.
치열한 교육기관인 텍사스 A&M에서 공부할 준비가 된 학생을 찾는다고 리드 씨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잘 맞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본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 학생들을 찾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텍사스 A&M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리드 씨는 설명합니다. 미국에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군인 양성 전문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이 바로 그런 학교들인데요. 이런 사관학교 말고 학군단 제도를 통해서 생도들을 양성하는 일반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군단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교는 미국 전국에 6개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텍사스 A&M 학군단입니다. 특히 텍사스 A&M 학군단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5개 사관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텍사스 A&M 학군단에는 2,300명의 생도가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세뮬 호스 학군단 모병관은 학군단 지원 과정이 매우 치열하다고 설명했네요.
Well, it's very selective. All of the cadets in the Corps.
텍사스 A&M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차례 입학 경쟁을 치른 학생들 중에서 또다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Well, fundamentally, we're a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So
텍사스 A&M 학군단을 통해서 생도들은 무엇보다 지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호스 모병관은 학군단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생도들이 학업에도 성공하고 우수한 지도자가 돼서 사회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하네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가치는 무엇인지, 학풍은 어떤지 등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품의 학생이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학풍의 학교에 입학해서 어려움을 겪다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개성 있고 자유로운 학생이 종교적이고 엄격한 학풍의 학교에 멋모르고 진학했다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전학을 생각하기도 하죠. 텍사스 A&M 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크리스 리드 씨의 얘기로 들어보시죠.
Respect, excellence, leadership, loyalty, integrity, and selfless service.
텍사스 A&M 대학교는 존중과 탁월성, 지도력과 충성심, 진실함과 헌신적 봉사라는 6개의 덕목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많은 학생이 특히 헌신적인 봉사에 공감하는 것 같다는 리드 씨 얘기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학교 규모가 큰 만큼 학생 활동도 매우 활발합니다. 학생 동아리만도 1,000개가 넘고요. 학생들은 지역사회 봉사와 동물구조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1876년에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50만 명에 달하는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Almost half a million former students out and around the world.
텍사스 A&M 동문은 특히 강한 소속감과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고 서로 만나기를 즐긴다는데요. 이런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데는 텍사스 A&M 대학교가 신입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피시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다고 리드 씨는 소개하네요. 보통 대학교들은 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학교의 역사와 전통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A&M은 이런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3, 4일 동안 야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애기스의 전통과 가치를 배우고 끈끈한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동문들, 애기인들끼리는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문들끼리 만나면 하우디라고 인사를 한다고 해요. 영어 하이나 헬로우와 비슷한 인사말인데요. 텍사스 A&M인들은 누군가 하우디 하고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도 하우디라고 대답하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학교를 졸업하면 애기링이라고 해서 졸업 반지를 끼는 전통도 있습니다. 애기인들끼리는 반지만 보면 한눈에 척 동문임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만큼 애기인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상징, 공식 마스코트는 레빌리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개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개가 이 마스코트가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1931년 텍사스 A&M 학군단 생도들이 타고 있던 차량에 치인 개를 학교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같이 지내면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애기랜드의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개는 레빌리 9세라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명문 주립대학교인 텍사스 A&M 대학교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연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I'm your host,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실무회담, 실무적인 논의, 정치나 외교 사안 등을 다룬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오늘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 말을 통해 실무 차원의 라는 영어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losely.
Questions about potential talks with North Korea seem to follow Pompeo wherever he goes.
I head to Asia tomorrow midday. I'll be in Bangkok for a couple days. We hope that we can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 starting again very soon.
We hope that we can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 starting again very soon. Working level discussions, 오늘의 표현입니다. Working level 하면 실무적인, 실무 차원의 working level discussion 혹은 working level talks는 그래서 실무자 회담, 실무 협상을 뜻하는 표현이 되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Questions about potential talks with North Korea,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은 seem to follow Pompeo wherever he goes.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디를 가든 seem to follow,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따라다닙니다. 국무장관이 말하죠. I head to Asia tomorrow midday. Midday 하면 noon, 정오란 뜻이죠. I head to Asia tomorrow midday. 그래서 내일 정오 아시아로 떠납니다. I'll be in Bangkok for a couple days. 방콕에 이틀간 머물 예정입니다. We hope, 우리는 바랍니다. 무엇을? That we can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 starting again very soon. 북한과의 실무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기를.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뜻하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about potential talks with North Korea seem to follow Pompeo wherever he goes.
I head to Asia tomorrow midday. I'll be in Bangkok for a couple days. We hope that we can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 starting again very soon.
Working level discussions, working level talks, working level meeting, 실무회담, 실무적인 논의, working level solution, 실무적 방안, working level solution, working level negotiation, 실무 협상, working level negotiation. 실무적인, 실무 차원의 working level, 실무 회담, working level talks, working level discussions. 오늘의 표현 영문 기사 한번 찾아보며 복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as always, thank you gu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노래하는 데이비드 게이츠의 Take Me Now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need, maybe I need your love right now. And I want, maybe I want to show you how. Come on, you know that we've waited long enough. And now it's time, time to be lovers. I try to be all. Maybe it's worth it all for you. And it hurts making me wait for you this way. I can't go on. So come on and tell. It ought to
Olivia.